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뭐 사람들이 울리는 후기 뭐 코 수술이나 뭐 그런 거 네, 다 찾아봐요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될 때까지
주로 카페에서 많이 구하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이렇게 뭐 이런 카페가 있어요 성형 관련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이제 또 비포 앤 애프터로 완전 바뀐 여신이 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보면 또 혹하죠
일단 난 병원 측에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이렇게 일반 성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게 병원의 홍보, 홍보성 후기와 홍보성 글들 때문이다라고 이미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지. 후기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솔직히 병원도 없다고는 말은 하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 후기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와이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좋은 후기를 남기는 건데 그게 다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소비자들이 거거든요?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뭐 후기 중에 대부분 사진으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죠? 실제 사진하고. 우리 수술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의 왜곡 맞아요. 현상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성형 괴물 같은 그런 얼굴이 사진에서는 아주 예쁜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고 봐야 되는데, 그 과학적 지식이 그만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 안타깝기는 합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했던 분은 어떤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인터뷰하는 분은 성형수술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뭐 아주 그냥 경험이 아주 그냥 출중하죠.
출중.
프로. 다른 분들이 아마 프로인데 이분은 그래서 사진을 참고를 안 하신대요. 또 그런 분이 또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인터뷰 들어주세요.
대부분 그냥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후기가 꽤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얘기를 해요.
비포 애프터 사진은?
근데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경우에 너무 비포 사진을 가장 최악인 사진을 찍어놓고 애프터 사진은 헤어서부터 뭐 화장 같은 거를 완벽하게 전문가가 해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실 신뢰감이 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신 분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쓸데없다라고 해서 다른 선택 기준을 이제 찾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성형을 했던 분들이나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결과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 얼굴을 얼마나 잘 좀 미적 기준에 부합하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너희가 그 선택 기준을 이런 순서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정보를 저희는 사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떠세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봐요. 다른 성형외과 홈페이지도. 왜냐면은 봐야지 저도 아니까. 근데 어떤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모델분들, 각 홈페이지마다 모델분들이 있으세요. 모델분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진짜 아니, 그 지하철에 붙어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제이모 성형외과라고 하는데 애프터 사진 다 똑같은 거예요.
애프터 사진이 똑같아.
애프터 사진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처럼 진짜. 심지어 남자도.
저도 본 경험이 있어요.
알 거예요. 강남 쪽에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 있는 애프터 사진을 보시고 얼굴이 다 똑같은 그 똑같은 성형외과는 가지 말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런 얼굴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분명히 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유행사 타령 성형이 진짜.
예언을 아주 그럴 수 있다. 아니,
나중에 질려서 거야, 질려서 다시 성형외과로 오셔서 또 재수술을 하시면 그게 사회적 문제 또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얘기 듣다 생각났는데 사람들이 성형을 계속하게 되는 거는 이 얼굴에 만족 못하는 네. 이유가 질려서라고 그리고 다른 얼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완벽하다고
환상.
네.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 그 당시에는 완벽했어도 시간이 네네. 지나면 또 바꾸는 거다.
그렇겠다. 유행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눈썹도 반영구 화장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눈썹도 유행이 지나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있고 성형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거든요. 지금처럼 강남 성형이 확 유행했다가 이제 그게 성괴다 이러면서 한번 엎어지면은 또 다른 식의 성형이 또 유행할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각자의 개성을 맞는 모델들이 여러 나오는 성형외과를 좀 골라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형 괴물.
성괴. 네, 성괴인 네. 여자를 네.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면은 어떤가 이제 오 대표님과 강 작가님 의견을 살짝 물어봤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예, 정말로 이쁜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근데 굉장히 바쁜 거예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만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하지? 그리고 또 한 몇 주간 또 안 보여 있는데 어디 또 여행 갔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이 친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행을 즐기는 아이구나.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뻤어요. 이뻤는데 이게 제 자꾸 되고 변하게 되고 됐는데 불행한 케이스예요.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괴에 직전까지 갔었는데 일단 같이 딱 다니면은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뻐가지고 딴 남자들이 딱 시선을 보게 되면은요. 뿌듯해요.
그렇죠.
내가 네, 이런 네, 여자랑 네. 다니는 남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는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보긴 보는데.
네, 보긴 보는데. 네.
신기한 걸로 보는 거구나.
그렇죠. 외계인 아니고.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 느껴져요, 그게. 정말로 좀 저런 애랑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자들의 시선이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 남자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진료실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오시면 자신이 예뻐서 남자들이
본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네. 같이 온 남자친구들이나 주변 인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신기해서
좀 이상하고 뭐 좀 질리거나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맞아요. 본인은 예뻐서 시선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콧대가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무얼 기준으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인터넷밖에 없는데 인터넷으로 그거를 검색할 때 과연 뭘 기준으로 봐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수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너는 뭘 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서 볼 때는 병원 시설 같은 거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인데 의료진
시설은 어떤 시설?
시설은 예를 들면 뭐 입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상담받기 전에 대기실 분위기. 사실 대기실 분위기가 가장 큰 결정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대기실 분위기는?
일단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뭐 의료진과 아니면 상담실장하고의 어떤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받기 전에 이미 그 상담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결정을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상담실 분위기가 역시 많이 해보신 분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상담실 분위기가 어떤 거죠?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용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긴장이 되기 마련인데 그 안에 조금 릴렉싱할 수 있도록 뭐 다과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든지 앉아서 잠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있다든지, 의자가 안락하다든지, 인테리어가 좋으면 아 이런 거에 어떤 심미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각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지금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실력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마케팅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반대로 이 정도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얼굴을 미적으로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다.
네, 당연하죠.
네, 당황스럽죠. 야. 이거 아, 어떻게 예, 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완전 이런 걱정이 네, 아주 그냥 정말 진지하게 네,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따져봐요. 후기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사진 이제부터 사진을 의뢰하셔서 좀 이렇게 이쁘고 잘 찍으세요. 진짜 아니 이런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뭐 인테리어까지도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성형외과 학회나 의사회에서 뭐 일종의 보직 같은 그런 역을 갖고 있으면서 의사회 일도 하고 있는 그런 이사인데
네.
우리끼리는 누가 어느 분야의 고수고 누가 어느 분야의
그런 게 있나요?
전문가고 이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강호에서는 이미 그 고수들끼리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지. 네. 강호 제일 검은 누구고.
실종이 압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들은 아는데. 모르는 거지. 우리 천민들, 우리 서민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병원들의 네. 대부분의 특징은 사실은 인테리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 그런 네, 병원들을 저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오 대표님. 마케팅을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실 인테리어는 의사 가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센스를 본다고 하면은 저 친구가 그 성형외과 상담 실장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근무했던 병원 같은 경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관리실도 잘 돼 있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가면은 커피, 녹차, 호박즙을 줘요.
호박즙이요?
아, 막 붓기 빠지라고.
빠지라고. 호박즙을 먹으면 붓기가 빠지나요? 네.
와, 강남 진짜 센스 앞에 있다. 가면은 약국 같은 데서 호박즙 그 세트로 팔고 이러거든요.
있기 때문에 붓기를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있어. 센스가 되게 좋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그쪽 원장님은 너무 수술을 세게 해서 붓기가 심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수술을 세게 한다는 세게.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섬세하게 하면은 붓기도 덜 하대요.
아, 막 쑤신다고 막 네, 이렇게 긁는 것도 막 이렇게 막 긁어내고.
약간 그래서 좀 험하게 하시는 스타일에 붓기가 좀 심해서 관리실도 되게 잘 만들어놓고
여러분, 호박즙 이랬다. 호박즙을 준답니다. 호박즙. 혹시 네. 박영희 선생님 호박즙 드시나요? 좋소 좋소 역시도 좋네.
근데 뭐 저는 네. 이분의 말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겠지만 또 이런 걸 혹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작년에요. 작년에 이제 제 중국 친구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성형을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병원을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병원들을 이제 데리고 갔었어요.
압구정 투어를 하셨었죠.
그렇죠. 압구정 투어를 했었었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선택한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은 그 대기실 있잖아요.
네.
예. 대기실이 좀 편해 보이는 데를 딱 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데리고 간 병원들도 그 압구정에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 대를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중국 네. 거부분
그렇죠.
그 석유 사업 네. 하신다는. 네, 그때 네. 저도 잠깐 네. 초대를 받아서 네. 식사를 그래, 같이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대부분 다 중국 그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네. 네. 분이 네. 다 계시잖아요. 네. 상담 부장님들이 네. 이제 네. 다 구비가 돼 있는 병원만 돌았어요. 왜냐면 네. 한국어를 말 못하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병원 규모도 아니에요. 병원도 되게 아담했어요. 예, 아담했는데 네. 제가 본 병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대기실 분위기가 가장 편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고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감정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을 움직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력과 또 그게 비례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뭐 네,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네. 이제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필요한 부분 같다라고 또 생각한 답변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력을 주로 찾아봐요. 근데 학교 출신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뭐 서울대라고 해서 뭐 성형을 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특히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단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는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런 건 왜 중요해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수술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제가 알고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들도 굉장히 요즘에 성형외과 많이 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부작용 사례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있고 그 안에서 보면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하면 산부인과 전문의만큼 산부인과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형외과 전문의만큼 성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몰랐어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네.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뭐 모든 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과도 할 수 있고 신경외과도 할 수 있고.
아, 자기가 선택을 그냥 해가지고
예, 해서.
나는 전공은 주로 외과 쪽이었는데 이걸 그냥 아예 바꿀 수도 있는
예,
거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료법 자체가 수십 년 전에 제정됐다 보니까 일종의 regulation이 없는 이런 법에 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막 서로 이제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인터뷰하신 분의 내용은 제한테도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실제로 겪는 일이고 하니까 이분은
진짜 뭐, 고수라는 예, 게 느껴지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그냥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뭐 한 예로 박영진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그냥 이어지면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박영진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렇게 하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겠죠.
산부인과 의사였던 거죠, 그러면.
뭐 산부인과 의사가 됐던 의과대학만 졸업한 네. 우리 흔히 말하는 General Physician, GP든. 근데 일반인들은 진료 과목 의원 진료 과목을 우리가 보통 간판에 아주 조그만하게 있다 보니까 아니면 거의 빼버린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제 친구 딸이 저한테 재수술을 코 재수술을 받으러 상담을 왔었는데
코가 재수술이 정말 많나 보네.
코의 특징이 코는 분비물이 나오는 이 하수 같은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몇몇 분이 분비물을 지금 내뿜고 계시죠.
이런 구조물이다 보니 뭐 감염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 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비율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고수 대가가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친구는 뭐 저희 병원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근처 뭐 성형외과라고 가서 이제 코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염증도 생기고 코의 모양도 변형이 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되게 상술에 넘어가서 쌍꺼풀까지 같이 했어요.
1+1 뭐 이런 거. 네.
근데 뭐 쌍꺼풀도 아주 어색하게 흉터도 남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문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쪽 의사였던 건가요?
뭐 그분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죠. 자기도 이게 단순하게 간판만
그렇죠.
보고는
대놓고서 나는 원래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예. 성형외과를 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냥 얼뜻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가정의학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본 재수술 환자 중에 내과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온 경우도 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 일반인들이 지금 좀 전에 인터뷰하신 분은 너무나 적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적어도 뭐 저도 서울대학교를 나왔지만은 이제 뭐 그런
은근히 자랑을 하시네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학벌이,
것보다는
학벌이 죄 사회.
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네. 참 성형외과 전문의는 꼭 본다라는 그런 표현은 저희들도 제 수술을 뭐 저도 이제 경륜이 있고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 타 병원에서 이제 오는 이런 재수술 같은 경우 케이스가 꽤 많은데 전문의가 한 경우에는 어,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비전문의가 이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물건을 썼는지 어떻게 아, 했는지 도무지 그거,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그것 자체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틀립니다.
심지어는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어, 이거는
심지어는 전문의조차도 이제 학풍에 따라 뭐 어느 학교 트레이닝, 뭐 어느 쪽 트레이닝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 수술 오는 경우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꼭 물어봅니다. 요게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 하셨냐고. 우리가 이제 의사회가 좁은 사회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전에 계신 분하고 이제 납부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으로써 재수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어, 환자분한테 결국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운타임이라고 있어요. 성형을 하게 되면 성형은 그 수술이잖아요. 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운타임 기간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약간 연령대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서 20대에 하는 성형하고 또 30대 하는 성형이 다른 거예요. 20대에는 금방 또 괜찮아지는데 30대가 되면은 더 다운타임이 길어져서 사회생활을 아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데 그런 걸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몰랐을 경우에는 이제 괴물로 살아야 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지고 정신적인 피해가 큰 거죠.
저 역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였었거든요.
아, 진짜 어떤 부작용이?
코 수술을 그 분한테 아, 받았는데
지금 수술하신 건가요?
네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해주신 거고
아, 그래요? 확실히 코가 콧대가 되게 이렇게 높으세요.
아 네.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이 전에 그 잘못된 수술 때문에 다시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재수술을 받았고요. 그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였다는 거는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코가 자꾸 희고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구축이 온다고 그러죠.
구축보다도 아예 그냥 콧대 자체가 휘어 있었었거든요.
처음 수술을 한 다음부터 콧대가 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수술한 부위를 2주 만에 한 번씩 오픈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재수술을 그분이 조금 어느 정도 고쳐주신다고 하시면서 재수술을 한 것도 문제가 됐고 한 두세 차례 정도 2년에 걸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지금 들으면서 웃음과 함께 수많은 탄식이 지금 여기 오고 갔는데 예, 충격적이죠. 저는 예, 인터뷰하면서
심각하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끔찍하다. 네.
이분이 그래서 거의 뭐 취업도 안 되고 포기하고 어, 이거 예, 고치느라고 예. 거의 인생의 1, 2년을 그냥 이거에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분이 했는데 2주 만에 오픈하고 오픈을 몇 번을 했대요. 몇 번을 했다가 결국은 안 돼서 재수술 전문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해서 다행히 뭐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뭐 지금은 이게 좋아요. 상태가 좋은데 좀 이런 과정을 조금만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다면은 이런 과정을 예,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이게 남자들 다 하는 수술 있잖아요. 저는 제 몸에 저는요. 칼을 대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주 동안 못 나가잖아요. 좀 못
그렇죠.
나갔어요. 예. 네. 네. 2주도 엄청 길었어요. 예. 네. 네.
길죠.
길었는데 이 사람은 코 때문에
2년을
예, 2년을 그 음지에서 산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예로 예전에 예. 비전문의 분이셨어요. 의사분이.
네.
근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 전화가 안 된대요.
없어진 거야?
없어졌구나.
네, 없어졌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자기 어머머머. 당장 지금 그분한테 수술도 받아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도망가면.
이런 경우도 조금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이거
그러면 진짜. 만약에 쓴 약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네.
뭐 그쵸? 재료나 이런 게 네. 전혀 그래서 그 우리가 재수술을 하더라도 항상 전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재수술을 할 때 아무래도 또
재수술을 하면 예.
그럼 그 인포메이션 자체를 갖다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병원이 우와. 없어졌는데. 야. 예.
이건 진짜 무섭다 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성형의 또 또 다른 면이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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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또
그렇죠.
아니 무서워서
이그 실제로 그래서 저는 모였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 전문가의 정확한 네. 그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삐양 같은 경우 참 한번. 선생님 보실 때 삐양 성형수술 하신 거 같나요? 한번 보시면 얼굴이 좀 되게 자연상같이 생기긴 했어요.
45도
네, 원장님은 알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를 것인가.
제가 처음 뵀던 어떤 이미지가 너무나 이렇게 좀 단아하고 단아하고
미인형이잖아요.
뭐 일종의 미인형이죠.
네. 네. 일종의.
일종의.
저는 개성형이라 생각해요. 네. 정석형은 아니지만
미인형이죠. 그 목소리도 이렇게 자기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또 네. 또렷하고.
네.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봤을 때 뭐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지금 수술한 거는 없다고 지금 그래 보이네요.
와 필름 맞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자신의 시술 횟수와 성형 횟수 혹시
뭐 필름이나 이런 부분은
아,
네. 제대로 알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제가 봐도 삐양분이 고쳐서 저 정도라면 네. 코는 진짜 안 고친 것 같네요.
하고 싶어요. 근데 코를 진짜 하고 싶은데
왜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워낙에 또 코는 재수술이 많다고 하고
그렇지는 막... 않습니다.
그래요?
네.
또 걱정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선뜻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 저도 인터넷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이제 성형의 트렌드나 네. 지금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보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아마 올리는 글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들었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아마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형태로 액션을 한다라는 거죠. 코 성형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부작용 횟수나 재수술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재수술 케이스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시.
예, 그렇죠.
아까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직접도 하고 계신다고.
저도 근데 그 내용, 그 인터뷰한 네. 내용에도 뭐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그 의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술이 나오고 또 수술 기법도 10년, 20년 전하고는 다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회 활동이란 거는 학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했던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것을 그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죠. 그렇죠?
약간 걱정했어요. 내가 했는데 우리가 모신 분이 전문의도 아니고 학교 활동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다행이네요. 네, 네.
잠깐 전으로 돌아가서 성형을 왜 안 했냐 그 걱정이 아까 그 인터뷰이가 말씀하셨는데 그 다운타임 기간 있잖아요. 네. 붓기가 빠지는 기간.
네.
그게 얘기를 들었을 때 붓기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네.
얼마나 걸리길래?
보통 큰 붓기는 3개월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2주면은 괴물 같은 건 좀 빠지고 하지만 뭐 큰 붓기는 보통 보통 한 달. 큰 붓기는 한 달 보고 잔붓기는 보통 3개월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2주도 굉장히 긴 기간이고 한 달도 긴 기간이고 3개월은 정말 긴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흉 같은 거 있으면은 앞트임 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6개월, 1년 정도. 보는 네. 분들도 있어서 사람들 눈을 보고 얘기할 때 흉터가 있으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좀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직장 가진 여성들은 참 그죠?
그렇죠. 뭐 휴가를 네. 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아는 분은 성형이 워낙 잘 받으시는지
성형 잘
있다고 하죠. 그런 분도 있어요.
체질이 있어요.
쌍수하고 나서 네. 한 3, 4일 만에 붓기가 싹 사라지시고
괴물 같은 회복력을 네. 자랑하는
네. 그러신 있어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야. 회복력도 그런 것처럼 본판 얼굴이 성형하면 이뻐지는 딱 그런 얼굴도 있나요?
대박상이라고.
예, 있습니다. 아, 그걸 대박상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신부의 만남이네요. 네.
정말 대박칠상이라고 여자들은 딱 보면 알고.
예시가 있나요?
일단 피부가 좋고 인매가 좀 예쁜 스타일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왜냐면 인매는
아,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일단 일반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 왜냐면은 인매는 성형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을 그러니까 다 뭐 눈도 조그맣고 코도 낮지만 인매가 되게 예쁜 스타일에 눈, 코를 하면은 정말 대박상이 된다고 해요.
입도 성형이 가능해요.
아, 근데 입은 많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분은 인터넷 상에서 모든 예. B급지에 통달한 분이라 인터넷에서 성형에 대해서 갈 때까지 지식을 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번 작년인가? 아무튼 미스코리아 되신 분이랑 삐처리 되는 거. 씨라고 두 분 성형화 얼굴 좀 비슷한데 두 분 다 인매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 인매가 예쁜데 눈, 코를 고치면 대박이 된다. 그래서 대박상이라고 약간 얘기를 해요.
그 가수분 중에도 또 있지 않아요? 그룹 활동을.
씨라고 그분도 약간 대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원장 선생님도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야,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네, 근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연예인분들은 거의 치아 교정을 같이 하셔서.
그럼 대박상의 대표 주자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연예인이신데.
저건 정말.
이분이.
예, 박모양의 네, 사진을 좀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 교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그냥 지금 인매가 되게 예쁜 스타일로 유명하거든요.
아, 이 경우는 네. 제가 보니까 뭐 교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진상의 거의 차이고 인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흉터도 거의 없이 사실은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보는 어떤 그 많이 정말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럼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대박상.
대박상은 어떤 얼굴인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얼굴이 크면 얼굴을 줄여줘야 뭐 사진이나 이런 데 잘 나오겠죠.
두개골 절제술을 네. 해야 되나요?
말씀대로 이 두개골이 크면 아직까지의 그 현대 성형의학으로는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개골은 적당하거나 좀 작지만,
작네요. 네.
우리 튀어나온 여러 가지 이제 얼굴 뼈가 크다든지, 예? 또 코가 낮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윤곽수술이라든지 코수술로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눈이 많이 바뀌었어요. 동양인은 그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대인관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눈입니다. 눈이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에 따라 이 사람이 호감이 가냐 안 가느냐로 나눠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수술 전에 저렇게 눈이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작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즘 이야기하는 눈매 성형, 눈을 크게 뭐 앞트임 뒤트임을 해서 눈 모양 자체를 선하게 바꾼다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놨을 때 대부분 다 확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형 수술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이제 쌍꺼풀이죠. 뭐 수능 치고 오면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오면 이제 이성관계도 하고 뭘 하다 보면 1학년 마치고 나서 딱 하는 수술이 또 코 수술을 많이 해요. 네. 이제 남들보다 좀 입체감도 생겨야 되고
또 뭐 그러다 보면 뭐 클럽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자유분방하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남한테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럼 이제 눈코를 한 많이 바뀌죠. 그러다가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취직을 걱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얼굴을 많이 고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안면 윤곽이라든지 뼈 수술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아울러 지방 이식 이게 좀 네. 과하게 되면 이제 성괴가 돼서 취직도 못 하는 거고. 이러다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한 1, 2년 지나서 이제 야유회도 가고 여름에 크래비안 베이 놀러 가자. 이러면 이제 가슴하고 몸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전체 풀 세팅하는데 네. 한 얼마 정도 드나요? 그렇게 가면은 비용이. 뭐
수술하는 종류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다르겠죠. 그냥 뭐 쌍꺼풀 수술은 요즘 뭐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또 뭐 양악, 윤곽, 얼굴 땡기는 거 같이 뭐 다 하게 되면 정말 억대 단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네. 네. 억까지도 가네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죠. 예.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인터뷰를 부작용까지 들었는데요. 그 부작용 돼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재수술을 간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뭐 재수술이나 이런 쪽 얘기를 한번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참 고생했던 아이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네, 거의 1년 정도는 반창고만 붙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원장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같은 병원에?
아니요. 그 병원에는 원장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싼 맛에 거기서 하신 거군요.
그렇진 않았어요. 싸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인을 통해서 그냥 갔었던 것뿐인데 저 그때는 잘한다는 얘기만 듣고 갔지 사실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갔었거든요.
처음 한 수술이었나요?
그렇진 않고요. 모든 성형에 있어서 제가 그때 이미 코 성형은 한 상태였었는데 그 외 다른 성형은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간 병원이 그 병원이었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었고 결국은 한 1년 정도는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요.
아무개의 나날들을 보내신 거네요.
네. 그 이후에 소개해 주신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은 이제 제가 많이 찾아봤죠. 이 병원이 얼마만큼 괜찮은 병원인지. 코만 전문으로 하시는 재수술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선택을 했고 네, 지금은 꽤 만족하고 있어요.
네. 이제 재수술에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좀 수술한 지를 전혀 이렇게 뭐 티가 나거나 몇 번이나 이거를 들었다 놨는데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느꼈어요. 이분에겐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의 의학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그렇게 많이 오픈을 하셨다가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돼서 그래서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손을 댔는데도 피부도 그렇게 매끈하게 깔끔하게 그렇게까지도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아무리 전문가의 손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지금 인터뷰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재수술을 하면 재수술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아, 리스크가 따르네요. 예,
그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케이스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는 경우와 세컨더리, 뭐 그 다음에 하는 이런 경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흉터도 많이 안 나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이 이렇게 이제 잘 돌아왔기 때문에 그 뭐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재수술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우리가 병원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이분들한테 한번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병원을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선택하나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들었지만 이제 이분들이 또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에 신입생들 특히 수험표 가지고 오면 쌍꺼풀 45만 원, 엄마랑 같이 하면 100만 원 네, 이런 광고들 많이 있는데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시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병원의 분위기 그리고 얼마큼 수술한 케이스들이 많은지 성공 사례 혹은 부작용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꼼꼼히 따지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렴하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대신 부작용 없이 신뢰감 있게 진짜 선생님이 선생님 정말 인간적으로 은은님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금액도 합리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얼굴을 정말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맡길 수 있는 거겠죠?
참, 여러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셨는데요.
근데 그 물론 뭐 이거 잠깐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학생이 할 때는 쌍꺼풀이 45만 원이고 엄마를 데리고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냐면은
그 일종의 상술이고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수술 방법은 네. 연세 더 신분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다운타임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릴 때 할수록 좋다는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여자들끼리 많이 해요.
아 그 말은 맞나요?
아무래도 뭐 그 상처 치유라든지 이런 게
예,
훨씬 더 좋으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 뭐 어리다고 해서 성장기도 끝나지 않았는 데가 아니고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수술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은 쌍꺼풀이라도 60대 하는 쌍꺼풀은 이제 처져서
올리는 수술,
예, 올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하고 이제 젊었을 때 하는 수술은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하고 이거는 성격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비용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두 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결국 첫 번째 분의 그 수술 경험이 많으신 분 그분의 말은 결국 이거였어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랑 일단 소통하는지랑 그다음에 수술의 횟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전문의가 아무래도 경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수술의 횟수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수술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도 경험을 막 수천 회를 쌓으면 이게 퀄리티가 높아질 텐데 전문의가 많은 수술 경험을 했다면 부작용 실패 경험이든 뭐든 이런 게 있다면 그만큼 더 나중에 받을수록 퀄리티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수술이 그런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보고 아시겠습니까?
방문도가 없죠. 소비자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제 수술이라든지 수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양력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제 수술 받으러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어떤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정말 전문가인지 제 수술 많이 했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자, 성형외과 전문의 한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되게 외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한국 나이로 한 27, 8세 정도 되죠. 그죠? 요즘 뭐 의전원도 있고 하니까 뭐 한 30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죠.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 트레이닝 과정, 수련 코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5년이에요. 5년 플러스 군대 3년. 뭐 일반 병사처럼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장교나 장교 신분인 공중보건의를 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짧게는 35, 많게는 한 뭐 거의 40 정도 되어야 이제 성형외과 전문 38, 40대에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나이 38쯤 돼 있는 뭐 강남에 결혼한 성형외과 전문의 자기 입장에서는 야, 참
젊고 트렌디하다.
예, 젊고 트렌디하고 얼마나 엑셀런트 했으면 지금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런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교수가 되고 펠로를 할 때 이런 시절에 세상이 전부 다 제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뭐 이때까지 수술도 봤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행착오도 겪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까지 이렇게 오게 됐지만은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나이가 38인데 그러면 코 수술 자 전문가 되면 아마 1년에 한 1000 케이스 정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적게는 한 2, 3000 케이스, 많게는 한 5, 6000 케이스 정도 지나면 웬만한 케이스를 저 소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대가의 반열에 가려면 뭐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럼 몇 년이 걸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되게 진짜 몰랐던 정보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인터넷 검색으로 의사가 직접 쓰지 않는
되게
이상.
홈페이지 되게 잘해놓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놓고 막 자기가 개발한 뭐 트렌디한 수술 방법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가끔 그런 경우를 이게 이제 주관적인 만족이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다라는 분이 뭐 한 1년에 한 분 정도는 계십니다. 네.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런 분들이 선택한 병원을 보면 경륜이나 연륜이 또 아니면 수술 경험이 뭐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데 가가지고 수술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될 정도로.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진심으로 신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한 번만 찾아보면 이게 또 성형외과 의사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PRS 코리아라고
해서 검사할 수가 있나요? 예. 학회에 가입된 사람인지.
뭐라고요? 그냥 적어야 돼.
PRS 코리아.
PRS.korea.co.kr
이라는 네. 곳을 찾아가 보시면.
성형외과 전문의들.
예, 전문의들의, 사이트인데, 가서 보시면 다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나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데, 그 이후에, 뭐, 자기가 페이닥터를 하든, 또 실제로 자기가 집도를 하든 간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만이 내 몸을 맡길 수 있는가를 환자분들 스스로 이건 당연히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정도의 이렇게 연륜이 생기려면은 사실 또 병원도 잘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병원이 잘 돼야 되죠.
병원이 안 되면 내가 네, 뭐 네. 한 10년간 했는데 네, 손님이 많지 않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그러면은 1년에 몇 회 정도 수술을 하고 계시나요? 원장 선생님은?
야,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한 3년 전에 를 이야기를 할게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네네, 감안해서 들어라 라는 거죠. 네.
이제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얼굴 페이스리프트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많이 못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3년 전에
망설이고 계십니다.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10 케이스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거의
한 3천 정도.
3천 케이스 정도는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원장님이 안면 윤곽 수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 실제로 안면 윤곽 하는 건 처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면은 그 누워있는 사람은
마루타가 된 거죠.
어떡해.
나루토가 된다고요?
마루타.
나루토는 애니메이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지금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병원 오픈하고 처음이다.
이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재수술이든 처음 수술이든 오늘 뭐 적나라한 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 사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네. 뭐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대표님을 내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네. 눕혀놓고 딴 원장이 수술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봤던 거예요.
다른 원장이 수술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원장님이 해주신다고 하고 수술실에는 페이닥터가 들어가서
사실은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사기 네.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페이닥터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아니 뭐 페이닥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나중에 또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우리 이제 대표님이 내한테 뭐 지금 뭐 코가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이제 코를 올리고 젊게 하고 싶다.
대표님의 생김새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수술은 이제 다른 코와는 다르게 뭐 코뼈를 손을 대야 된다든지 해서 내가 다른 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그걸 선택하면 돼요. 예? 오케이. 아, 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정말 콧뼈를 손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주제에 집중하다고. 일반인들이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 월급을 받는 이사라고.
봉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봉직이. 예. 근데, 대학 교수도 봉직이잖아요.
그쵸.
페이닥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페이닥터가 수술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또 실장 친구 얘기를 해줬는데, 그 페이닥터이신 분들이 오히려 수술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잘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잘 할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환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책임감이 떨어지니까 그쵸. 이 디테일한 부분. 자 우리 B 양께서 저한테 이제 뭐 성형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자 눈은 찢어졌고 코도 났고 윤곽이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아니, B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네.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미적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될 플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죠.
맞아요. 네,
상의를 해서, 아, 이마는 우리 엑스레이도 봐가면서 뭐, 몇 미리 올리고, 코도 한 4, 5미리 올리고, 눈은 이런 뭐, 아웃폴드니, 인폴드니, 광대는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다른 한 번 건너서 수술을 했을 때 과연 재현이 되겠어요? 힘들죠. 재현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윤곽 수술, 얼굴 턱 20년 전에 이 턱뼈 자르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한 인턴 뭐 그런 시절에는 이 턱뼈 자르는데도 들어가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이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 딴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계 기구의 발달로 실제로 돌려 깎기 이런 거는 뭐 거의 아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빨리 하면 15분 내외로 한쪽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다른 원장님들이 이제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사회가 투명화되고 또 환자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미적 기준에 맞추려면 하나 건너서 수술했을 때 본인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크니크가 지금 결국 또 테크닉의 문제로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비양께서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페이닥터들이 더 잘한다. 스킬적으로는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맨날 이것만 하니까.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을 하고 이야기했던 게 재현이 될 수 있을까? 그건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같이 병립된 병원을 찾으면 본인한테 제일 해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셨고요. 그 제가 잠깐 뭘 말씀을 드리면은 2009년까지예요. 뭐 지금이 13년이 이제 14년이니까 이제 꽤 3, 4년 전의 자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 3만 명 정도가 있었고요. 1729만 5557번의 수술을 치러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사분기 기준 전국 성형외과 수가 우리나라에 729개 그리고 전문의가 124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정확한 딱 수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형시장 규모가 한 해 5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건 미처 몰랐네요.
이게 2009년도 자료예요. 지금은 여기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20%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 중에 성형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는 3.8%에서 2007년에 7.1% 배나 늘었죠.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서는 한국에서만 총 65만 9,213건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5만 같으면 우리가 5천만으로 나누면
그렇죠. 네, 엄청난 숫자죠. 그게 2009년 네,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형수술을 고려한다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A양께서 네.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형수술 할 때 반드시 성형수술을 한다면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후기를 보고 사진을 보고 막 이러는데 진짜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상담 받을 때 그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눈 분야 있고 코 분야 있고 안면인과 분야가 따로 있으세요. 근데 그 모든 성형을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한꺼번에?
네네. 아니요. 눈 따로따로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형을 했던 분들이시라면은 다 잘할 수 있으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그거거든요.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스킬이네요.
다양한 부위를 네. 한 경험이 있는지 다 하실 수 있는지.
네. 왜냐면은 눈만 하시는 분들은 코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모든 거를 다 아우러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괜찮은 팁 같아요. 그거를 물어보면 다른 게 다 딸려오는 그쵸? 거니까, 결국.
근데 뭐 다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그렇기도 하겠죠.
그때는 심리전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딱 물어봐서 얼마나 빨리 잘 자연스러운 대답이 나오느냐.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분명히 면대면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의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솔직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 방송을 의사들이 들으면 준비를 하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제가 이제 항상 뭐 대학 교수로 있다든지 뭐 했을 때 강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되게 끝맺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외과죠. 플라스틱 서저리 is not a magic but a science. 매직이 아니다. 마술이 아니고 과학이다.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물리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예술도 알아야 되는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high expectation, 즉, 지나친 기대는 그 본인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재수술하는 원장님 어떻게 고르는 방법, 뭐 양력, 경력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했지만, 추가로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면, 이제 수술 당일날,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원장님하고 소위 요즘은 뭐 동의서나 이런 거 다 봤잖아요. 네. 어떻게 수술할지, 어떤 부작용은 생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때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해도 또 그렇게 해주시는 원장님이면 아마 우리 환자분들을 정말 생각해 주시는 그런 원장님이실 거예요. 그냥 예뻐지기만 한다. 이 수술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수술을 하니까 뭘 주의를 해야 되고 붓기는 어떻게 될 거고 합병증은 어떤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원장님이 여러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성형에 대해서 성형 외과나 아니면은 좀 의사를 고르는 방식을 위주로 좀 짧게 저희가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이제 각각의 시술을 저희가 직접 이제 타고 들어 갈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는 진짜 유용한 그 성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진짜 유용한 정보겠죠. 그래서 첫 편에는 저희가 좀 눈 쪽 수술, 쌍꺼풀 관련한 쪽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학 시즌이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참 많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또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걸 들으면은 아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쪽 위주로 저희가 좀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실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그때 저희가 또 많은 조사를 해서 이제 꾸며볼 생각이고요. 이제 그 편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성형이나 아니면 눈 수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뭐 자신의 사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메일을 따로 개설을 했어요. 그 메일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나 제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또 같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저희 주소는요, plastics2014입니다. plastics plastic 그리고 s 2014 숫자
골뱅이 gmail.com
2014 골뱅이 gmail.com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이런 부위 수술이나 이런 정보들도 다뤄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많은 그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첫 방이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우리 먼저 오 대표님.
네 정말 오늘 그 또 현장에서 또 직접 또 이제 원장님하고 예,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정말 좋았고요. 예, 저는 저희 와이프랑 네, 예, 저희 딸들이랑 예, 그래서 재밌게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양은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 주셨잖아요. 아,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구나. 홍보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댔고요. 많은 분들이 뭐 홍보팀이 있어서 뭐 거짓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깨끗하고 좋은 병원들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비앙.
저희는 일단 그 여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형에 대한 지식, 또 인터넷으로 공유되고 있는 성형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얄팍한 지식을 또 원장님이랑 나누니까 이게,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얄팍한 지식을 깨고, 전문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시게. 네.
네. 원장님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 우리 보통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부작용에 대한 그런 얘기부터 과연 성형외과 전문의를 어떻게 찾는지 또 제대로 찾은 전문의를 할지라도 자기가 잘 맞는 또 자기가 필요한 전문인지 이런 토론이나 이런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제 가슴 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뻥 뚫리면서 저도 이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시작이고 네. 점점 더 센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소재가 이제부터는 뭐 심각해져요. 뭐 아주 그냥 뭐 제가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알고 들은 게 있어서 이제 다 파헤칠 건데 네 어쨌든. 좀 많이 이제 또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형수술을 원하고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거는 그 사람 뭐 하지 마라, 욕해라, 뭐 해내, 좋네 이러기 전에 분명히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뭐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방송에 저희가 이번엔 구체적인 그 수술 부위를 들고 나와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충격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더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특정한 형태를 가진 얼굴을 보면 미인이다, 미남이다 또는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혹자는 그 미의 판단 기준은 만들어진 것이다. 시대상의 반영일 뿐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아니다. 라며 동시대의 미적 기준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시대의 미적 기준과 아름다움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형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며 타고난 운명에 만족하지 않고 허영만 부리고 있다고 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를 위해 부리는 허영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든 혹은 주어진 운명에 맞서기 위해서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차가운 메스를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